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학계에서 제2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있는 학계에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1절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과에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들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담 그의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져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참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 20석 곡식 더미 이런 적 10석 뿐이었고 포도주 털에 50그릇을 길러 이런 적 20그릇 뿐이었느니라. 나 마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열왕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도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고 그 탄자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치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집에 없었는데 유산을 분배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원하셨는데 다른 사람 다 존 땅을 주고 아버지가 맏아들인데 자기에게는 강변에 모래사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래사장, 작은 모래사장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차마 남들 보는 데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싫어하지 못하지만은 그 모래사장만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동생들은 집도 주고 뭐도 나는 왜 이 쓸모없는 모래사장을 줬느냐. 콩을 심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모래사장을 받아서 불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속에 골치가 아프고 아버지 원망스러워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돌이켜치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서서. 그래서 어느 날 누가 그 모래사장 모래밭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헐값에 팔아버리고 잊어버리려고 싼 값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 속이 시원하다. 이제 막 잊어버리니까 판 것 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 밭을 산 사람 뭘 하는가 싶어 그쪽으로 한번 들려봤대요. 근데 거기에 막 듬뿍 추럭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겁니까? 모래를 팝니다. 한 차에 5만 원 하고 써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모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골재를 구하기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송어솔밭에 그번에 옆에 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논을 전부 사가지고 논바닥에 있는 모래를 파가지고 가더라고요. 이 그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모래가 필요한데 모래가 모자란데 산더미처럼 쌓인 그 모래산에 한 평의 차가 뭐 여러 차나 오겠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땅값, 그 모래값만 땅값 10배가 되고 모래를 다 끌어내니까 이제 좋은 밭이 돼서 땅값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속이 더 쓰려서 막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그 사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이 느낀 느낌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은 그 제가 함양의 우리 형제가 농사를 지으러 시골에 이제 큰 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형제 농사를 잘 지냐면 아 농사 뭐 포기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전부 모래만 있어가지고 뭐 농사 땅 전혀 농사가 안 된다. 형제 생각이 나서 레미콘 회사에 연락해 보라고 잘 사갈 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잠비아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대통령께서 룽고 대통령이 되시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술을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금 연부인 있는 그 사모님께서는 길거리에다가 그 맨땅에다가 망고 놓고 코코넛 놓고 이렇게 노점에 그냥 맨땅에 장사 나무거나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야당 총재가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왜 당신은 매일 술만 마시냐? 속이 너무 상한다. 그 야당 총재가 우리 사무실에 나와서 일 좀 해줄래? 일만 시켜주면 뭐든지 하겠다. 난 일거리 없어. 정말 속상해 죽겠다. 근데 그 사람 술 마시고 노는 그 사람을 야당 총재가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막 길에서 보물을 주운 것처럼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생각 깊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 사람이 깊은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깊은 그 마음의 생각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 술만 마시고 그랬는데 야당 총재가 이 사람을 자기 밑에 최고의 사람을 세웠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 야당 총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냥 대통령 다음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잠비아를 이끄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정치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당 총리 되고 왔는데 얼마 안 돼 갑자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불과 얼마 사이에. 이 잠비아 대통령이 너무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생각이 아주 깊은 분인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고 시조에 보면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더니 가느니 오느니 흙으로만 아는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수가 있을 소냐. 그런 시조가 있는데 그 옥이 저하고 이름이 같아 제가 그걸 외웠어요. 이제 야당 이제 총재 밑에 있다가 야당 총재 대통령이 되고 그 세상을 떠나서 그 잔여 기간 동안에 이제 대통령을 맡아서 일을 하고 새로 이제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상대방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이거 부정선거다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잠비아에 제가 이번에 갔는데 주변 사람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대통령은 야당 총리 그렇게 비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해서 이겨서 근소한 표로 이겼는데 재판에서 이겨서 이분이 무죄가 되면서 대통령을 한데 너무너무 귀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죄를 짓거나 선한 일을 할 때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이 사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을 살면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잘 모를 때 우리 인간 세계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병 잘 고치거나 보리떡 다섯 개 5천 명을 먹이시거나 눈먼 소리 듣기에 막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따 성경 읽으니까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글이 성경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어 거룩하게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쯤 해라 하지 말라. 그 단계에 내가 빠질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좋다, 평화롭다, 교회 가니까 친절해 대주 고맙다, 정말 그랬는데 성경을 접하면서 처음에 이제 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들이 눈에 들어오면 대단하게 보였는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니까 해라 하지 마라 딱 들어오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요. 내가 점점점 큰 죄인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고 얼마 동안은 늘 죄 속에 빠져, 마음에 빠져있어요. 왜? 성경 읽으면 그것밖에 안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때 저들은 뭐 시골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배고픈 시절이니까, 나머지 밀도 끊어다 구워 먹고, 감자도 캐먹고, 사과 따먹고, 감도 따먹고. 그런 것이, 그냥 이제 성경 안 보는데, 그때 성경을 그런 것만 보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그런 것들이 막 나를 자꾸 죄로 막 묶어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이제 막 죄를 짓지나 발버둥 치고, 성경을 살려고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를 내려고 애써, 막 하면 점점 깊이 죄 속에 빠져가는데, 그 다음 이제 어느 한 단계에 다시 들어가니까 성경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로 죄사함 받는 이야기가 보이고 하나님 의롭다는 말씀이 보이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시지? 난 운전치 않아도 어떻게 온전하다고 하시지? 난 더러운 인간인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거룩하다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의 죄에 벗어나면서 하나님하고 내 마음 가깝게 와 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종교적인 하나님이었는데 그 단계의 믿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걸 보겠는 거예요. 저들이 1989년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들 교회가 순교라는 걸 엄두도 못 냈는데 1989년쯤 됐을 때 우리는 전국에 한 3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88년도에 대한민국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누가 그 우리 마음을 알고 그랬는지 그렇게 모토를 지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 모여서, 이제 한국에 1988년 한국 올림픽을 치렀어요. 세계로는 서울로가 됐는데, 서울은 세계로가 안 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하려니, 그 당시에는 한국에 넘어가는 한국 정부가 여권을 아무도 발부해 주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여권을 발부해주면 여권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돈 쓴다고. 그래서 큰 기업의 회장이나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여권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나라 1988년대까지 그랬어요. 근데 세계는 서울로 됐는데 서울은 세계로 안 되니까.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여권을 발부해 주기로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45살이 넘어서 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3월 달에 미국 LA에 가서 집회를 했고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두 곳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는 게 쉽지 않고 또 다음에 선교사를 아무나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선교사 간 사람도 잘못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희생해가면서 돈을 같이 모으고 우리 쓸 거 안 쓰고 그렇다고 선교사 충분히 뭐 미국에는 그 당시 미국은 선교사 많았고 정말 저희들 어릴 때 미국인들은 아프리카 간다 선교하면서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정글에 배터리 냉장고 가지고 미국 선교사는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그 나라를 미국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선교를 해요. 자기들이 사는 대구의 동산에 미국인 선교사 와 있는 건 완전히 동산에 가보면 미국이에요. 미제 냉장고, 미제 세탁기, 미제 자동차 모든 미국들 옮겨놓고 사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나귀 선교사라고 해서 그냥 보따리 몇 개 치고 가라 그걸 보내요. 해외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를 만나면 외국 선교사 웃어요. 당신도 선교회가 있느냐? 있다. 있는데 그렇게 내보내느냐? 미쳤냐?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깨달은 이 재산 받는 이야기 예수 피로 내 죄가 사해서 흰 눈처럼 희어졌다는 거 대한민국 모든 교인이 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 웃어 웃고 신기한 것이 찬송할 때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게 찬송을 해요. 기도할 땐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찬송을 부를 때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하고 찬송을 해요. 그걸 기도할 때 주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다 씻어진 거란 말인지 안 씻어진 거란 말인지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대구 파도에 갔을 때 첫날 제 연탄 가스를 잔뜩 마셨어요. 배가 고파 먹은 건 아닙니다. 자다 보니까 내 코에 들어와서 마침 우리 딸아이가 계속 울어서 잠이 깨가지고 짜증을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화진관도 문을 열면서 찬바람도 우리 집 사람이 쓰러지면서 아 우리 연탄 깨서를 마셨구나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는데 딸이 없었으면 그건 안 울었다면 거의 다 아침 우리 세 식구는 시체가 됐을 거예요. 저희 아들 놓는 날 우리 가족 다 굶었었거든요. 아들이 딱 태어난 날 그날 너무 신기한 것이 전에 진통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부터 진통을 해요. 거의 다 아침 진통한데 돈 한 푼도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런 아침에 그것도 구원만 며칠 안 되는 부인 자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기억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제 아내가 진통하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제 아내 보면 사모님 제가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모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집에 가서 기구를 딱 가져와서 그때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매님 우리 집에 보니까 부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매님 가서 뭐 소고기 사고 미역 사고 밥을 가지고 왔는데 딸은 우리 죽으면서 건져줬고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밥상 차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연탄께서 그걸 걸려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옆집 아줌마가 왔는데, 가족들한테 그 집 이제 마루에서 그날 밤을 새웠는데, 옆집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그날 보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가 그런 거니까 쭉 이야기 듣더니,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도로시라고. 목사님은 그때 한 60대쯤 되시고 저는 30대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과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첫마디에 뭐 저 새파란 사람이니까 반말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당신 죄 없어! 죄 없어! 죄 없어! 이건 한국 현재 교회 현실인데요. 목사님은 그러면 매일 제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제사만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 아니 기도 매일 제사해달라고 기도. 기도해야지. 전 물었어요. 목사님 제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해달라고 그럽니까? 안 받은 사람이 사해달라고 그럽니까? 그때까지 큰 말씀하다 그때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라요. 몇 마디 제가 안 물었어요. 목사님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해달라고 그럽니까? 안 받은 분이 죄 사해달라고 합니까? 죄 사해달라고 기도한 분은 죄 사함을 안 받은 분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죄 사함도 안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뭐 하셨어요? 성령도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 성령이 없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대로 문맥을 알 수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성령으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대답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데 그분은 나 너무 시들하게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껍데기만 알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모릅니다. 성경도 이해 못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 못 하셨어요, 그분이. 이번에 인도에 갔습니다. 하이드라바드, 인도에는 힌두교가 주로 이제 주된 종교인데, 도시마다 조금 다른데, 하이드라바드에는 기독교인이 15%가 있대요. 그 텔랭가나 주에서는 주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많은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도에 가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내가 인도에 가서 인도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하이드라바에서 3,000명의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내가 아침에 비행기를 새벽에 내렸는데, 내리고 난 뒤에 뭐 아침 뭐 제대로 뭐 아침 못 먹고 뭐 이렇게 수속에 나오니까 바로 행사 장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50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지 복음을 들었어요. 둘째 날에는 700명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이런 복음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오전에는 제가 오전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1시부터 방송국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느라고 또 오후 시간 다른 목사님이 전하셨고 둘째 날에는 또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그 대학 총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둘째 날에 이제 그 700명, 500명을 모아놓고 오후에 700명을 모아놓고 윤종우 선교사님이 복음을 쭉 전했어요. 목사님이지만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했다는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인간의 행위를 위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에다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전 세계에 우리 복음을 전할 만한 길을 열고 계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962년도 죄사함을 받고 이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 줄 알았어요. 전 선산촌이니까 그렇겠지 대구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대구에서 정말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는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도 모두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씻었다고 하지만 마음의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청계산 기도원에, 삼각산 기도원에 대구 주암산에 막 울면서 죄 때문에 고통해. 성경에는 명확한 걸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성경의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해요. 타락해서 다른 이제 외국의 뭐 블레셋이나 뭐 이런 나라에 침공을 받으면 그들의 종이 되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고 살만 또 이제 타락을 해요. 사사기는 그런 혼란의 삶이 시작되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좀 살만하면 막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흘러가다 어려 막 포로가 당하고 어렵고 이러면 또 막 하나님께 기도해 울고 막 그러면 도와주면 또 이제 살만하면 또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해야 하고 그냥 통일되고 난 뒤에 그 나라가 아직 그 당시에 뭐 가나안 일곱 족속 섞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만큼 안 된 이스라엘 통일해서 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대해서 복을 주고 싶은데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어 같이 우상도 섬기고 뭐 별별 신을 다 섬기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삼손을 세워서 일한 삼손이 큰 힘을 주었지만 삼손은 여자에게 마음이 젖어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네. 키도 크고 준수하고 인간적 품격도 있고 잘생긴 사람, 좋은 사람인데 사울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그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똑똑하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했고 다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여부스를 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쳤어요. 여부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 소경과 쯧뿌레들을 내치려고 그랬는데 산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성이 산성이 점령하기 너무 어려운 데인데 하나님 떠서 여부스를 점령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성전의 마음을 같이 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다윗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철이 들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 십계명도 배우고 성경을 배웠는데 많은 걸 배웠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는지 그걸 몰라서 19살이 되는 날까지 죄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울고 고통하고 막 좌절하고 그랬었어요. 저 19살 된 1962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선명하게 저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성경을 모세오경 시작에 쭉 읽어내려가면서 그분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죄사함 복음,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내가 헌금을 해도 죄가 명백하게 사해진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하고 착하냐 그거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에 너가 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그 별 의미가 없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란 세계 속에 빠졌으니까 자기가 십일조는 대단하게 보여요. 자기가 교회 충성한 건 대단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 마음이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벌받게 죽으신 그 십자의 형틀인데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 마음과 연결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가 아니라면 내 죄가 씻어져야 했고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실패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단순한 것인데 많은 모세는 그럴듯한 신앙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큰 교회 제가 하루 오전하고 저녁에 오후에 제가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모두 춤을 많이 춰요. 예배에 한 2시간 정도 춤을 춰요. 저도 이제 그 예배에 그 춤추는 다 있다가 이제 예배 전에 가니까 춤을 추는데 제가 볼 때 야, 이 목사님은 댄스를 아주 잘 이렇게 하셨다. 몸에 건강에 굉장히 전신 운동이 되는 춤을 추더라고요. 이 교회 성도는 건강하겠다 싶었어요. 제가 단에 나오기 전에 목사님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가나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가나 대통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가나의 가장 믿음 좋은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임종 5시간 전에 제가 영부인의 초청을 받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죽음 앞에서 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각하, 죄가 있으십니까? 대통령 나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서 그 대통령 내외부는 굉장히 솔직하고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각하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었어요. 대통령께서 뭐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겠느냐?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판단한다. 우리 판단 따라 죄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아야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그걸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대통령 각각에서 깜짝 놀라시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고. 예, 각하. 성경에 하나님 우리 죄를 심판하신 심판의 문기가 정확히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대통령 각하를 보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각하 죄를 심판한 문구가 성경에 있습니다.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3장 23절을 펴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죄를 지었은 모두는 그렇다고 다 죄인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에 지존파라고 하는 유명한 악당들이 있었죠. 그 사람 지하실에도 보일러실을 만들고 사람을 죽여 시체를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런 기록에는 벌써 신문에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는 걸 잡아왔어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여자가 필요를 해서 여자를 자기 사람 만들게 총으로 남자친구를 쏘아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쏩니까? 총을 들고 울고 있었어요. 칼로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총을 쏘았어요.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 보일러에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여자친구가 그 지존파 일당이 됐어요. 지존파도 여자가 필요하니까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했어요. 어느 날 여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어느 날 아무도 안 볼 때 택시 타고 또 막 경찰서로 가서 지존파 일단 다 고발하고 자기의 전제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존파가 다 잡혔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지 뭐 어딘지 상인단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이 여자 재판도 있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피고는 남자친구를 총을 쏴 죽였다.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남자를 총을 쏘아줄 의도가 전혀 없이 강압해서 맞지 못했고 그걸 원했다고 와서 고백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 보니까 마음이 아닌 게 확실했다. 그래서 본 재판정은 무죄를 선언한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 무죄가 됐어요. 죄를 지었다 똑같이 죄를 판결하는 판사 모든 걸 정황을 다 살펴서 그 마지막 결론을 판사가 내렸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우리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죄진 걸 알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의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우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속은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그냥 죄에서 건져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형벌을 정확하게 받고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 다 치르지 못했다면 우리 죄가 남아있거나 죄인이거나 그래야 하지만 완벽하게 씻으셨다면 우리 죄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예수 구속했기 때문에 로마 3장 23절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그 죄값을 받고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 카카도 죄를 지으셨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벌받을 모든 형벌을 손끝만큼 남기면 전부 예수님이 다 대신 벌받으셨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저는 의롭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죄를 자기 행위에 관심이 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착한 일만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죄로만 멸망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죄를 짓고 멸망받을 사람. 아, 행해도 선해도 우리 행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 죄를 짓지 못하고 우리 선행이 하나님과 나가지 못하는데 크신 예수님보다 생각이 우리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보다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에 마음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할 때 내가 기분이 허무하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하고 단대히 나가고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하면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 자체가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보시는데 그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나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씻어졌다. 나 이제 거룩하다. 나 이제 의롭다. 그렇게 제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좀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영부인을 모시고 다시 부르고 주치의를 불려서 대통령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금방 대통령께서 그 죄를 씻음을 받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기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 전날은 영부인이 아이와이프 캠프에 오셨다가 저하고 축하 메시지 전화로 오셨다가 만나 죄 사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은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준 건 다 아는데 그걸 내 죄와 관결 안 시키니까 예수님 내 죄 죽었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 있다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마음에 둘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좀 잘 살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하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 성전 짓는 데 마음을 다 쏟아 일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마다 그 금원을 모아서 성전에 서게 드리고 해서 그걸로 솔로몬 성전 짓도록 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태평 성세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점점 죄를 범하면서 바벨로니아에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제가 학개서를 읽었는데 스가랴서 학개서 이런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스가랴서 읽어보면 참 이 스가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보면요. 그가 내게 일러가노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중에 그에게 설치하다 하리라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성전 지대를 놓는 9월 24일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손은 풀만 있으면 모든 게 만족해해요. 사람은 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그리낌이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음이 보면은 기독교사의 D.L. 무디나 요한 웨슬레나 마틴 루터나 요한 그리고 뭐 이런 찰스 피니 오스왈드 체이스 이런 귀한 종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서 지역적으로 복음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사라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에서 큰 복음 역사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가서 지난번에 스와질랜드 가고 그 전에 잠비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많은 길을 열고 많은 문을 여셨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복음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삶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면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형식적으로 일을 하지만 복음과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처음엔 조금 육에 빠지면 어느 정도 지었다면 육에 빠진 삶에 빠져버리면 그냥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하지만 복음에 별로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많이 거둘지라 남은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어고 하면서 수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 놓는 그때부터 놀랍게 일한다고. 재작년에 제가 케냐에 갔을 때 비숍들만 1,000명이 모였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3일 복음을 그분들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 10월 때 크리스마스 간다 투어를 하면서 2,600명의 미국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깜짝깜짝 놀라합니다. 이번에 저들이 그 정말 잠비아에 갔을 때, 스와질랜드에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 전파된 하나님 기뻐하심인데 그 일을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며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불가능한 일을 이끌어가시면서 복음을 세우는 일들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복음만 위해 달려가고 제 딸이 복음만 위해 살고 제가 복음만 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대학에 제가 대학 박사학위를 받는 날인데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학위 수여식에 제가 못 갑니다. 합창단 준비가 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이 뉴욕에서 비행기 한 2시간만 타면 온 거리인데 아버지 저 축하로 못 갑니다. 저기 우리 내일부터 캠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좋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이 한국 저희들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 밑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지 못해서 아직도 죄 속에 남아있는 그런 마음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를 산 그 자체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임해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의 죄를 씻어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지. 십자가에 천번 만번 달려있어도 내 죄가 씻듯이 아니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십자가 찬송부로 달아놓지만 자기를 씻지 못한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득 차있고 전세계 어디든지 다 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우리 가족만, 우리 한국만, 전 세계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어제도 늦게 이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새벽 5시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복음을 구원받으면 일어나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여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만일 여러분 예수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론으로만 되지 않기를 참 바랍니다. 이 피가 귀하게 여러분 마음에 작용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의 죄만 아니고 여러분 이웃의 친척들에게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9월 24일에 기초토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저들이 아주 적고 조그만 시작됐지만 전 세계 복음전 이 일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모든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나 가정에나 교회에나 복을 베푸는 걸 봤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우리 선교에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와질랜드 국왕 폐하께서는 제가 전한 복음을 들으시자면 그 자리에서 여기다 예배당을 지어라. 내가 땅을 줄게. 선교센터를 지어라. 아이고 배관을 지어라. 박 목사님 너 집을 당신 집을 지어라고. 그 여기 와서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피를 외치지만 자기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해도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속에 거하는 마음의 세계가 죄 속에 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말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내 죄를 흰 눈보다 이게 씻으신 예수님, 내 죄 남김을 씻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걸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일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혹시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 속에 휘말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추구하는 사람들 보고 재산발 모두 막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죄에 빠진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대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온 마음을 드리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